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욥은 그가 죽음이 바로 자기 앞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죽음이 직면했을 때 자기의 계획, 마음의 소원 다 끊어지고 숲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 딸이 제발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기도하고 타이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우리의 죽음이 올 때 우리는 그 희망도 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 맡기고 알아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죽음이 오고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건강할 때 아뢰고 또 아뢰고 기도하고 또 아뢰고 내 아들을 내 딸을 당신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는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죽을 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좀 불행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좋게 잘 살다가 그냥 홀연히 죽음이 와가지고 땅에 묻히면 구더기가 내 어머니가 되고 구더기가 내 자매가 되고 그야말로 희망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짊어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영원의 그 세계가 목적지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잠시 있다 사라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가 되는 우리의 운명 앞에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화를 내고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 이 짧은 생애 동안 항상 웃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은 것이지만 같은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막 세상적인 사람, 물질과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벌써 반절 먹었네, 이제 이거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아끼지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자학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현재를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게 현재를 즐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고 대화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내가 먹고 살 곳이 있고 집이 있고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의 삶에서 오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 현실이 된다. 이 세상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다. 곤고한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이죠. 뭐 질병이 임하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이 잘리거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네가 혹시라도 말씀을 중심하여 제대로 살지 못하였으면 너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고, 성도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그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모든 일에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 딸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열심히 실천하면 그 사람은 정말 현재를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세상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맛있게 먹고 또 2차로 또 맛있는 케이크도 어떤 명분을 붙여서든지 갖다가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도 하고 마시고 커피도 정말 맛있는, 여러분이 집에 정말 독특한 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를 안 하면 인간은 나약해지고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수고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수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또 각자 초소에서, 저는 큐티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일터에서 정말 삶의 전선에서 참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뭐 올릴 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고하는데 나 혼자 막 그 즐기는 얘기를 쓰면 안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은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도 하고 음식으로 공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서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일에는 첫째 먹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이것을 실천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주일날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사랑을 섬기고 서로 아름다운 좋은 교제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했던 이야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함으로 서로 나누고 또 행여라도 기도를 필요로 하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함으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멋있는 곳에도 여행도 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를 즐기는 방법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기라고 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즐기고 노는 것이 먹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술에 취하고 막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야 되고 그 육신은 즐겁게 하죠. 그러나 그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즐기고 수고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복까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우리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기뻐하고 맨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고통만 있고 슬픔만 있고 정말 이 미즈러블 인생 하면서 막 자기를 자학하고 화를 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수고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교회 위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지니까 다르게 예수의 성품을 닮은 형상을 받은 같은 형상을 받은 우리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로 알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주십니까? 빨간 글씨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죄인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평생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그냥 쌌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써봐야지 하는데 막 쓰려고 하는 찰나에 암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저희 아내 다니는 직장에 그 동료만 해도 정말 노후 다 대비했습니다. 그냥 퇴임은 다 했고 저 자기 고국에는 별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리타이먼 플랜 잘 했으니 마음껏 즐겨보자 했는데 리타이어하고 나서 딱 6개월 만에 그냥 불행하게도 폐암이 발견되더니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나를 땅에 묻지도 말고 그냥 그 재로 만들어서 뿌려달라 그렇게 유언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물질만 최고로 알고 그냥 노동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을 주신다. 그러나 이것도 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물질을 받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헛되니까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냥 서로 날마다 즐기면서 날마다 떡을 떼며 감사하며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 쓰면서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그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팔복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마음이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여서 이중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도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 못해요. 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하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먼저 우리 평화장로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나의 그 노력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나의 가진 달란트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생겨진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함을 받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금방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앞으로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면서 그냥 목적 없이 놀고 그러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테이블을 세팅해서 맛있는 다과와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의 즐거운 이야기, 감사한 얘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가 정말 사랑하고 잘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첫째로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웃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의 얼굴에 그만 막 예수님의 얼굴이 막 비칠 정도로 감사가 넘치고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늘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 있고 천군 천사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 환하였다. 우리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부터 행복해야 돼. 마음이 즐거워야 돼. 마음에 감사가 없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등불을 주신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웃으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실제로 제자로서의 그 갖춰야 할 성품과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우리 바울사도가 잘 말했죠. 성령의 열매,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 희락, 화평, 모든 사람을 평화하게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충성과 온유한 마음과 절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웃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는 방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 작은 사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맨날 일어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맨날 일어나는 것은 뭐 환경이 어렵고 누가 싸우고 뭐 집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현재에 잠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고 시험을 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알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을 이기해달라고 믿음으로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이 벌써 영적으로 엄청 성숙하고 여러분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말에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탁 치기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차량 2부제도 하고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젊은이들은 저 공기 좋은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다, 저 살기 좋은 남가주로 이민 가고 싶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정말 공기 좋고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남가주 좋은 곳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앞으로 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야겠다. 우리 성도와 함께 결정해서 상의해서 마음이 맞으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저 산으로도 가고 저 바다로도 가고 아름다운 휴양지로도 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또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의 시간, 그리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수고입니다. 수고. 사랑의 수고. 그러므로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수고도 함께 있어야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각 팀으로 나누어서 어떤 그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갈 때 계획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의해 줘야 돼요. 봉사 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면 나머지 사람들 다 동의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지나갑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거는 우리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습니다. 움직이기도 쉽고 어디 가기도 쉽고 뭐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바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의 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그리고 죄인이 쌓아서 모아놓은, 그리고 그가 써보지도 못한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현재를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그 현재만 가지고 즐기다가는 큰일 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인데 그게 목적으로 알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웃고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던 초대교인들, 그들은 이미 심령의 가난함을 다 경험했고 죄를 애통해하면서 뉘우쳤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성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까 의의에 주리고 목말랐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부활의 소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생활했던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주로 생활했던 그 로마의 지하의 그 통로에는 카타곰이라는 통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덤의 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렉산더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그 신앙인 앞에 이 알렉산더는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묘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자. 또 하나의 묘비에는 그는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AD 1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25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시기에 살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가까운 시기에 살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의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고 듣고 읽고 그래서 완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의 사람인 AD 125년의 그리스 사람인 아리스티데스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묘사하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한 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로 옮겨지는 것처럼 찬양과 감사로 시신을 보필합니다. 죽을 때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저 천국으로 간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장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튼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그 한 구절을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젯밤에요 여기에 이 하얀 백합과 이 앞과 전체가 마치 장례식장에 꽃을 장식하듯이 하얀 이 백합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가지고 가서 그렇지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누워서 묵상하는데 마치 내가 장례식의 관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야 이렇게 향기로운 백합 속에서 부활절마다 내가 매년 경험하는 것인데 와 내가 부활할 때 나의 심장에 그 부활로 새로운 생명체로서 심장이 태동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아, 이렇게 부활절 내가 20년 동안 부활절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이 백합의 향기를 기억하면서 어쩌면 나는 부활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써서 여러분의 카톡방에 넣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섬기고 물건을 나누어주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평화장로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눠야 됩니다. 네 것 내 것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는 죄인이 쌓아서 노고를 해서 벌어놓은 것을 그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리마인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부활의 증거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일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지식인들이 부활을 안 믿죠. 예수를 안 믿죠. 똑같이 사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걸 믿냐. 지금도 그 지식인은요. 저한테도 아니 목사가 무슨 예수가 진짜 했다고 믿는 거야. 그건 형식으로 하는 거고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 하라고 나한테 막 권고를 충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권 목사는 진짜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식인은 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인간의 힘과 이성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어? 예수는 인간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가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에 꽉 쏘임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두려워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는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의 지성과 이성과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기독교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얻는 기독교가 아니군요. 그래서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깨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지식인이고 로마 시민권 가진 자고 그리고 아주 유대인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남은 인생의 삶의 과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하리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공중유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부활만을 증거하는 부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맞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졌지 내게도 부활할 거야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여 성도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도마는 내가 만지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인지 난 모르겠어 아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져보겠어 해서 만져봤더니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니까 그를 따르던 엠마오 도상의 두 형제들처럼 이제 우리는 내 본향으로 가서 원래 하던 일이나 하고 먹고 살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찢겨져 먹힘을 당했고 화형에 처해짐을 당했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고 또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사도교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주님을 믿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혔던 서머나 교회의 그 폴리갑 감독은 너무나 이분은 말씀대로 사니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이제 잡아가는데 그 로마 군인 중에 하나가 너무 존경한 그 하나가 폴리갑 감독에게 가서 한 번만 형식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갑은 우리 주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내 평생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찌 내 주님을 부인하겠소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화형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몰타르를 껴안고 거기에서 횃불이 밤하늘을 밝히는 횃불이 되면서 순교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잠시 일상을 살아가지만 또 내 육신이 병들고 곧 죽을 것이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